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참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가족의 족보를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그 아브라함을 미리 준비시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우르에서 죽습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보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당신은 오늘날과는 달리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소망 없는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 가족과 손자들을 데리고 고향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에 거류합니다. 자, 여기서 첫 이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의 가장 첫 역사는 바로 창세기 11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민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민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민자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민 생활은 어땠을까요? 우선 어디에 거류했다고 나오죠? 하란에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하란.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와 유브라데 강의 그 상류에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잘 알려져 있는 굉장히 주요 교차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달의 신으로 알려진 우상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섬기던 가족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그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족보의 상황을 보면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데라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습니다. 데라의 가족은 이민을 떠났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요? 뭔가 잘안 풀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어둡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소망 없음의 역설이 시작이 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실 조건이 잘 이제 구비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데라는 그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섬기고 의지했던 달의 신을 의지한다고 해볼까요? 달의 신이 능력이 있나요? 데라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라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32절에 보면 데라는 그의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라도 지금 205세에 죽었습니다. 205세면 굉장히 빨리 죽은 겁니다. 오늘날은 100세, 오늘날 이 100세, 200세, 200세 하면 마치 불멸처럼 생각이 드는데, 노아가 65세, 650세 죽었죠. 또 그의, 950세 죽었죠. 그의 아들 샘은 600세까지 살았죠. 점점 홍수 이후에 이제 수명이 점점 짧아졌는데, 이 데라는 굉장히 빨리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한 상황은 소망 없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께서 일하실 완벽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끝, 즉내 능력의 끝, 내 계획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빈손에 임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힘을 꽉 주고 내가 해보려고 힘을 주고 있는 그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힘을 다 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의지하는 그 빈손에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막막해 보이시나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조건이 다 구비가 된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그 통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달되는 통로, 그 통로는 바로 신뢰와 순종입니다. 그 신뢰와 순종이라는 통로가 창세기 12장 1절에 있습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지금 하란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이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떠나라.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가족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더욱더 완전하게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15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올 때에 이제 저의 가족이, 누나의 가족과 저의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그 당시 짐을 보내면서 지금 이게 잘 짐을 다 보내고 있는 건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신시내티로 짐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켄터키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또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또 하나님은 버지니아로 보내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거류하고 있습니다. 거류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신 분 계신가요? 버지니아로 가라! 하고 확실히 보여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다 그러셨잖아요. 다 막막하게. 다 정말 내가 가는 게 맞나? 그렇게 다 미국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를 잘 따라 걸어 오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자기의 정체성, 고향은 자기의 정체성 아닙니까?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문화, 자기의 정체성과 문화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자기의 그 보호의 수단, 그리고 유산의 상속, 이 모든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과 이 정서적 안정에서 떠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은 장소의 이동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이동을 명령하신 겁니다. 안주하려고 하고 평안하려고 하는 그 평안함에서 이동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전 존재를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전 존재적 변화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안전고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 의존, 하나님 무한 신뢰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거류하고 있는 거류자,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데라의 삶과 같이 참 소망 없는 삶이지요. 그러나 이 소망 없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따라 당신의 손길로 지금까지 우리를 하루살이와 같이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전 존재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평안함과 안락함, 풍요로움에 주저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데라의 삶이 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소망 없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소망 없는 것이 아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될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모든 주체가 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1절은 주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2절에서는 이제 주체가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되어라. 이제 우리가 그 복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라. 안정되고 평안한 자리에서 떠나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이동하라. 내 전 존재와 정체성을 통째로 바꾸어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떠나라. 불안하냐? 염려가 되느냐? 내 전 존재가 네 거다. 내 전 존재를 너에게 줄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것 움켜쥐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 우리의 삶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재물과 성공 있으면 그게 복된 삶일까요? 그러고 싶지요. 재물과 성공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복인가요?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올무와 가시와 터시 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거류민으로 살아갑니다. 거류민에게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거류민은 그가 머무는 곳이 어디죠? 자기 집이 아닙니다. 거류민은 자기가 있는 곳은 곧 떠날 곳입니다. 거류민은 자기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카펫이 설치하고 페인트 칠하고 가구 들여놓는 삶이 거류민이 아닙니다. 거류민은 그가 걸어갈 영원한 목적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곧 떠날 사람입니다. 곧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는 올해 작은 부분에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하루에 15분씩 유튜브 보는 시간에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하는 것으로 한번 작은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유튜브 15분 유튜브 보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유익이 없습니다. 설교 듣는데요. 근데 설교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충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좋은데요. KCBC 설교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튜브 볼 그 15분을 이제 리딩 지저스로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시간으로 한번 옮겨보려고 합니다. 작은 이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내가 가야 할 사명터고 내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이 내가 가야 할 사명터입니다. 내 학교 현장이 내가 가야 할 사명터입니다.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이미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명터의 현장에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거든요. 사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민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을 이민 보내셨습니다. 이 땅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새해입니다. 많은 새해 다짐을 하셨겠지만 온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사명을 이루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 평안함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삶에서 이제는 이동하고자, 사명을 이루고 복이 되는 삶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입니다.